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일 수 있죠. 이 비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든 명예이든 학벌이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이루지만은 그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에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이끌려서 살면서 늘 자신감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강하면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잘 포기하기 마련이죠. 조금만 힘들면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쓴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이리저리 치우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또 혹 해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먼저 아비가 아들을 태워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같은 애라고 어찌 아비를 두고 자기가 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아, 그 말이 옳다 싶어서 아들이 내리고 아비가 다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접어들었을 때에 또 사람들이 아비를 향해서 말합니다. 인정, 사정도 없는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아들을 놓고 아비가 그걸 타고 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기 싫어서 아들도 아비도 타지 않고 다른 동네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말을 합니다. 나귀를 두고 아무도 타고 가지 않으니까 괜한 고생을 한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이 말 저 말에 휩쓸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을 줏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늘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인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니까 다를까?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비전을 결정하고 말씀이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또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형통함.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이 뭘까? 이걸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 그 위로의 형통함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의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바로 위로함의 형통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처절한 광야의 삶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환경에 이끌리면서 절망하거나 사람의 말에 이끌려 치우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인생의 광야,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참 외로운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고독하고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이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1개월 만에 정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정독하면서 장별로 요약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트 43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성경을 읽은 목적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외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워서 시험을 잘 치렸던 생각 가지고 시험을 아주 잘 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은 목적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였지만은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험 준비하느라 힘든 때였지만은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광야의 때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와 아픔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는 능력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소생케 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나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선포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위로의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형통함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거룩함에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식동물 가운데 새김질하는 동물이 있죠. 재빨리 많은 풀들을 입에 넣고 삼킵니다. 그리고 삼킨 음식을 위로 보냈다가 조금 조금씩 다시 입으로 올려내서 새김질을 하고 다시 위로 보내고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첼이라고 하는 인도의 학자가 새김질하는 소 곁에서 시간을 재보았답니다. 마치 소가 몸에 타이머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정확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한 번 되새김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55초였답니다. 한 번 되새김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55초. 장시간 체크를 하는데 그것이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 이처럼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을 그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새김질이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절 한절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소화시키며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잘 하는 것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운 길이고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거룩함의 형통을 이루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신대로 행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성이 무엇으로 통제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용로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몸의 행실이죠.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 있는 방법, 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또 그리고 인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이끌림 받을 때에 거룩함의 형통함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룩함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유익하죠. 그래서 제가 새해 2026년부터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묵상하고 암송했으면 좋겠다. 매주에 한 번 하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두 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26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꾸준히 하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을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첫 번째로도 이렇게 암송하게 되셨는데,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내 마음에 채워지고 또 그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덴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7년 동안 죄수로서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포로 중에서는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기에 잔인한 고문을 받게 되었고 홀로 감금되어서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혹독한 상황을 잘 견뎌내서 포로에서 살아 돌아온 이 예레미야 덴톤은 엘라바마 주에서 주지사가 되었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곳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혹독한 감옥 생활이었지만은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 형통함을 이루는 비결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또한 배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독할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작정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성경 일독을 했거든요. 이제 20일 만에 했는데, 그리고 금년의 목표는 1년에 12독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독은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일독하게 되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백두를 준대요. 백불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읽지만은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정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장로니 우리 성도님들이 일독하면은 어떤 뭔가가 있으면 좋겠네, 그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일독을 하든 수십독을 하든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거룩함에 이르는 그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